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읽겠는데요. 그래서 4장 7절 말씀부터 5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르드개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의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호에 바치기로 한 은에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침멸하러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함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너는 모르드개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우리는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개에게 고함해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려고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면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심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때를 위함에 안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해답하되 당신은 가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세에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고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 전문에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호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서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소원이 여기시던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양이 여기 오니까 밥이 맛있습니까? 오늘 저희는 좀 밥이 좀 잘 못된 것 같아서 내가 좀 짜증을 냈는데 좀 안 그랬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오늘 점심 먹고 전 산에 나무 베너리를 조금 했어요. 물론 제가 안 하고 그냥 입으로 하고 젊은이들이 했지만 아마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기 나무 한 거리 한 100만 원쯤 가치가 되는데 정신 먹고 오락하고 싶을 때 100만 원짜리 하나씩 베는 톱으로 즐거움을 갖게 되고 나무를 간보를 해야 하는데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혹시 젊은 사람들 정신 먹고 한 시간 동안 톱으로 이렇게 운동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73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구에는 많은 동네가 있는데 파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파동, 배추동, 무동, 마늘동 그래서 파동이 아니라 하여튼 파동인데 그날 저는 이제 대구 파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은 형제 아매들이 많지만 그때는 형제 아매 몇 안 되어서 내가 거의 이삿짐을 나르는데 거의 이제 꼭대기 언덕길로 올라가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밤늦게 이제 이삿짐을 그냥 이렇게 방에 들여놓고 정리도 못하고 이제 잠을 자기로 했어요. 잠을 자는데 저는 많이 피곤해가지고 막 그때 그런데 한밤중에 이제 제 아내가 자고 가운데 우리 은숙이가 자고 내가 자는데 막 은숙이가 우는 거예요. 이제 딸아이 울음소리에 잠이 깼는데 내가 뭐 너무 짜증이 나서 여보 왜 아이를 울리고 그래요? 저는 얘가 아무렇지 않는데 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다독하니까 다 잠이 들, 저도 다시 잠이 들었어요. 한 시간쯤 지나 또 아이 딸아이가 막 소스라쳐 우는 거예요. 제가 짜증이 났어요. 왜 애를 그렇게 울리느냐고 생겨나는 아이가.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애가 운다는 거죠. 내가 불을 켜보라 그랬어요. 불을 켰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다시 이제 다투던 애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제 아내가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추운 겨울에 방문을 여니까 찬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제 아내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주로 연탄가스를 마신 사람이 찬바람에서 바로 쓰러지는데 그 연탄가스에 대한 상식이 많으니까 아 우리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있었구나. 내가 은숙이를 안고 가려고 하다가 안으면 넘어지면 다칠 것 같은지 밀어서 방문화까지 아기를 밀어놨어. 그리고 옆집에 좀 소리를 질러서 좀 도와달라고. 그 집은 이제 주인집하고 새들어 사는 한 집이 있고 우리하고 이제 셋집이 사는데 주인집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고 새들어 사는 부부가 막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아 내가 연탄가스를 많이 마신 것 같다고. 아 그러냐고. 자기 집으로 와라. 자기 집 그 마루방에다가 열을 깔고 우리가 저녁에 석유스톱불을 켜주면서 여기서 좀 쉬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집 아줌마가 그 동김치 있는데 물로 된 동김치를 가서 한 사발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동김치를 개발한 이유는 앞으로 연탄가스가 먹었을 때 그걸 마시면 아주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우리 은숙이는 착해서 거의 울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밤에 이럴 생각 너무 감사한 것이 은숙이가 잠들어서 울지 않았더라면 우리 그 이튿 아침에 우리 세 사람 다 시체가 됐었을 거예요. 그때는 주로 이제 집들이 허술해서 연탄 깨서 새는 집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사 와서 연탄 깨서 냄새도 안 나고 모양도 없어서 거의 깨서 마시면 거의 죽는데 그 이튿날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옆집에 사는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사함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제 우리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이 됐어요. 참 행복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충성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연숙이가 그날 밤에 울지 않았더라면, 하여튼 그 당시는 거의 하룻밤 자고 나면 연탄께서는 누구누구 졌다고 죽었다고 신문에 나오는데, 저도 신문에 한번 날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저는 제가 저를 지키려고 해볼 때가 참 많았어요. 1962년도에 구원받고 난 뒤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처럼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데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 일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제가 삶을 살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키시는 걸 생각하면 말로 다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나를 지키는 것하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젠 세월이 많이 흘러 나이도 많아졌고 어떤 젊은 형제들이 저희들 보고 노후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지구에 우리만큼 노후 대책이 잘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꼴까다고 눈 감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황금보석 찬란하고 천사들이 마중 나오고 아이고 형제들이 보험전도자들이 노후대책 이렇게 잘된 노후대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감격스러울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가 김천에 처음에 이사갈 때 전세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 주인이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림 공부를 했어요. 그림 공부 돈이 많이 들잖아요. 담요장 펴놓고 거기다 그림 48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빚이져가지고 우리 전세금을 다 날려버리고 전세로 산 우리 집을 은행에다 다 넘겨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밤에 야간 도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돈 20만 원 떼먹고 도망을 갔는데 제가 대구 파동일 때 파동했을 때 길을 가다 문패에 내 돈 떼먹은 집 주인하고 똑같은 이름 붙어서 배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나만 노인이 서 계시는데 실례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라고. 그분 이름을 대면서 그분을 찾아왔다니까 아 내가 그 사람인데 같은 이름인 딴 분이었어요. 아이고 죄송하다고 난 같은 이름인 줄 모르고 그분인 줄 알았는데 죄송하다고 나와서 지금도 못 찾았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 은행 지점장이란 분이 찾아왔어요. 박형,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형, 이 집에 대해서 아시냐고. 제가 좀 문제 있는 걸로 아는데 자세히는 잘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이 집은 은혜의 것입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잘 알았다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집회를 다녀오면, 집장님이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도 알잖아. 어느 날 제가 이제 대구에 집회 간다고 가방을 들고 딱 나오는데, 집장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른 아침에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 집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내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금 대구에 볼 일이 있어 가는데요. 아, 가시라고. 가서 그분 따라왔어요. 제가 이제 버스표를 사니 그분도 버스표 사가지고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대구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이야기가 됐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주인이 저를, 그 은행 지점장님이 저를 이렇게 집을 빨리 비껴달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마음에 지금 나에게 물으시는 것 같다. 너 이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나? 지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와주셔야죠. 근데 넌 왜 내 이야기를 안 했냐? 제가 이제 집이 애매하게 돼서 만약에 경우에 내가 좀 억지라도 부리려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억지로 부하기는 우리 주님만 좀 미안해서요.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아, 주님, 주님 아셔야죠. 근데 왜 내 이야기 안 하느냐 하신 것 같아서 입을 열었어요. 진장님, 제가 이런 집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주인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인님이 아직까지 별다른 기별이 없어서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주님, 주인님께 기별이 오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신현이 깜짝 놀라, 박형 주인이 계셨냐고. 예, 계십니다. 어디 계시냐고. 하늘나라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 그 이야기할 때 버스는 이제 김천에서 외관까지, 거의 대구까지 외관까지 왔는데 진장님이 저를 보고 박형, 난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근데 박형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싶어서 다시 김천으로 올라가겠는데 기도하는 중에 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안 믿는 분한테 기도 열심히 하는 생 부탁 난생 처음 받았어요. 그러겠다고. 그때 우리 집은 부엌 위에 다락을 만들었는데 그 다락이 나지막해서 내가 서 있을 수는 없고 항상 다락이들 구부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참 그 다락이 좋았는 게 새벽마다 가서 그 다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만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내 마음에서 너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건물을 한번 알아봐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큰 길에 나와서 얼마 안 갔는데 새해 높습니다 하고 2층 건물이 나왔는데 너무 우리가 보기에 쓰기 좋은 거예요. 마음에 탁 들었어요. 그렇지만 뭐 돈이 10원도 없는데요. 그리고 구경만 하고 이제 그냥 나왔어요. 한 서너 달이 지났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는 내 마음에 전에 본 그 2층 집이 어떠냐. 야, 하나님 참 좋지요.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 집 참 싸고 금방 나갔을 것 같은데요. 아침을 먹고 가보니까 집이 여전히 새 놓는다고 붙여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들마저 아버지 어디 가셨냐? 예, 어디 나가셨다고. 저녁에 2층 때문에 온다고 얘기를 해라. 그날 저녁에 이제 찾아갔어요. 돈은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 이 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인하고 이제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은 50대 초반, 전 20대 후반. 근데 제가 주인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시민한 사람이 내가 20만 원에 전세를 들어왔는데 전세를 안 주고 은행에 집을 넘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 건물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주시려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하는데 이사야 하나님 내 마음에 그날은 그 건물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주인이 저를 보고 눈을 감으시더니 한참 동안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5분 정도 생각하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이제 드디어 주인이 입을 여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나는 시내 지좌동에 있는 지좌교회 장로 옵시다. 하나님이 이 국도변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는데 어떻게 맡겠습니까? 쓰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 따님 되는 학생이 안방에서 피아노로 찬송가를 치는데 꼭 내가 하늘나라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참 하다 이제 간다고 일어서니까 장로님이 저를 보고 물론 돈이 없으신 줄 압니다만은 그냥 맨손으로 오면 그냥 서로 어색하니까 얼마든지라도 돈을 준비하는 데 가져와 좋겠는데 얼마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제 8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주인이 8만 원 됐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아, 이 8만 원 어디 있다고 한 번 넘도 팔. 어쨌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은장을 찾아갔습니다. 지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박형 왔어, 예. 그동안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 도우셔서 이번 토요일 날 이사를 가기로 했으니까 집을 관리하시라고 왔습니다. 지은장님이 저를 손을 붙잡더니 박형, 내가 국회의원 나서려고 하는데 박형 같은 젊은 사람 악기를 가면 너무 괴로웠다고. 잠깐 기다려도 은행 금고를 열 막 돈을 세례가 나와서 주머니에 쑥 넣어주는 거예요. 관두지 마시지. 막 아, 차 한잔 마시고 가라는데 이게 얼마인지 궁금해서. 길모터에 돌아서자마자 끄집어내 세안을 보니까 만 원이 탁 됐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 전에 제가 우리 건물을 얻으려고 계약을 한 게 있었는데 계약금을 5만 원 줬는데 그 건물이 이제 해약이 돼 5만 원을 받아내지를 못했어요. 그 집에도 늘 주인이 없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갔더니 그 집 주인이 저를 보고 선생님 저 장독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희 저 책상 가져가는데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이 집에 돈 받다가 네 명이 못 죽겠다 싶어서 아예 포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최고 고액권이 500원짜리인데 500원짜리는 막 손수건에 가져서 싸가지고 막 똘똘 말아가지고 왔는데 4만 원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마음에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5만 원이 됐어요. 5만 원.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느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자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친구가 돼서 돕지 못해 미안하다. 나도 사업을 시작해서 좀 어려운 편인데 내가 노는 돈이 2만 원 있는데 우선 갖다 써라. 그리고 형편대건 갚아줘라. 못 갚으면 뭐 어쩌겠노. 그 친구가 돈을 그냥 빌려주는데도 몇 며칠 갚아야 돼. 그걸 가만 좀 그런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2만 원을 친구한테 얻었어요. 낮에 갚긴 갚았습니다만 만 원하고 5만 원이니까는 5만 원 그 아줌마 4만 원 가져왔어요. 만 원하고 4만 원이니까 5만 원이 됐는데가 2만 원을 가지고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만 원이 모자라요. 그날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 한 열몇 명 되는데 전부 집합을 시켰어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있는 돈 다 내놔. 그래가지고 전부 돈 주머니를 다 떼서 8천 얼마가 나왔는데 가까스로 8만 원을 채웠어요. 이사라는 데 형제들 뭐 이사시키고 전 이사하는 게 싫었어요.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서 교회 집사님 집인데 오후 내내 성경 이야기였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가야겠다 하고 나오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집사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한데 우리 집에 우산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비가 많이 오는데 좀 쉬었다 비 그치거든 가시죠 그랬어요. 저는 그날 웬일인지 비를 맞고 싶었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냥 가겠습니다. 아, 비 오는데 어떻게 갔어요? 예수님도 지방채 방앗간 없이 사시는 비 오는 날 비를 맞으셨을 텐데 비 좀 맞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품에 넣었어요. 비를 맞고 가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아주 종일 말씀 전하시고 방 하나 없어가지고 감람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아침에 또 오시고 하셨는데 주님 이렇게 비오는 날에 주님이 어느 처마 밑에서 이 비를 피하셨습니까? 주님 당신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집을 주십니까? 막 눈물이 흐르고 감사했어요. 울며 왔어요. 서울에 와서 제가 처음에 리츠빌에 이제 들어가 살았는데 방이 전부 네 개가 있었어요. 방이 너무 좋았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당시 내가 이런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작은 방 하나는 예수님 혼자 주무시게 하고 큰 방 세 개에 제자들 네 명씩 자면 열두 명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감람산 안 주무시고 우리 방에 와서 주무시고 아침에 샤워하시고 나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 집에서 리처빌에 살면서 꼭 예수님과 한 집에 사는 것 같았어요. 정원도 예쁘고 집도 아담하고 저는 복음을 잘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제가 제 방법 외에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구원받고 58년이 지났는데 지난 58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은 사실이지만 한 번도 주께서 저를 외면하지 않고 음식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 참 만족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한 편이었는데, 과격한 운동을 싫어했고 그랬는데, 군대 가서 이제 21살 때인데, 유격훈련을 받으면서, 올빼미 체조를 했어요. 그러니 휴식이 끝나고 교관이 집합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때 제가 심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1999년에 심장이 안 좋고 휘 죽을 뻔했어. 페루리마 실내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어. 먼저 주님 곁으로 이용재 목사 그때 사회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는데 이용재 목사 뭐냐면 여러분 강사 목사님 기도 받으실 분 나오시면 에이즈나 뭐 다른 병에서 나오라고 해서 야 용재야 너 나 죽이려고 해서 한 장에 나왔다 기도 못해 근데. 기도 받으면 한 200명이 나오는데 너 나 죽이려고 한 장했어 그랬어.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설교만 마치고 방에 누워있고 그랬어요.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공항에 페루리마 형제하며 다 나왔어요. 전 비행기에 오르고 그분들은 돌아갔는데 리마 형제하며 돌아가면 무슨 얘기했냐면 이게 박옥수 목사님 마지막이다. 그래서 내가 항우에 가서 곧 죽을 걸로 생각을 했다. 그때는 그렇게 몸이 안 좋았어요.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을 한국에 불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학교 공부는 다음에 해도 되지만 내가 죽고 나면 믿음을 못 배울 것 같아서 그리고 그날 1999년도 우리 대전에 8층짜 선교센터 건물을 짓는데 7층 꼭대기에 일한 작업한 인부를 볼 수 없는 막 가슴이 너무 떨려서 눈을 감고 그랬어요. 1999년 8월 달에 송원수원 수양회를 하면서 수양 중간에 하나님 내 병을 다 고치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이후로 심장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한양대학병원 일주일 동안 심장 검사를 했는데 병을 못 찾아 미국 뉴욕에 가서 세계 최고의 심장 박사란 분인데 아주 나이 많은 분인데 병원 정년 퇴임하고 특별한 손님 한번 봐주신다고 해서 병원 놀고 있는데 그 의사가 저를 하루 종일 가지고 놓으셨어요. 어른님 머신으로 띠락하고 뭐 이러라고 했는데 저녁에 오셔서 와서 그분이 말하기를 당신 병은 치료가 안 된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99년도 8월 달에 심장이 다 좋아진 거예요. 다 나았다고 믿고 조깅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대전에 살아서 대전 우리 예배당 바로 맞으면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그 운동장이 소나무가 있고 너무 좋아요. 한 바퀴는 300m인데 처음에 뛸 때는 운동장 두 바퀴 600m 숨이 차서 옆구리가 아파 못 뛰었어. 계속 뛰어서 얇은 가벼운 운동화 하나 사가지고 아프리카 새벽마다 조경을 했어요. 러시아도 러시아 왕국에서 매일 아침 조경하고. 내가 대전에 있을 때 성경차를 몰고 주일 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대구까지 왔다 가는데 집에 오면 그렇게 피곤하고 막 파김치가 되고 LA에서 서울에 도착해 비행기를 타서 서울 공항에서 내려서 대전까지 가려면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안 좋았어요. 아무 약을 먹은 게 아닌데 몸이 깨끗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소리가 자꾸 막 나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원인 알고 보니까 내 성대에 작은 파달만한 혹이 세 개가 나서 뜰판에 성대 떠는 걸 그게 막아서 내 과음을 지른다. 미국 뉴욕에 가서 성대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 의사가 한국 여자예요. 한국 의사인데 목사님 혈압이 너무 높으셔요. 수술을 못해요. 혈압을 좀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약을 좀 드세요. 예, 그러지요. 그 의사가 3일분 약을 줬어요. 약을 먹고 3일 뒤에 나가니까 의사가 다시 혈압을 재보더니 그 여자 의사가 목사님 혈압을 너무 잘 잡으셨어요. 내가 잡았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잡으셨죠. 그리고 그 여자 의사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숨을 크게 쉬라고 하거든. 숨을 크게 쉬세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바로 여자 의사가 목사님 숨을 크게 쉬세요. 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러니까 수술 다 끝났다 하는 거예요. 이분 이제 숨을 크게 쉬세요 하면 뒤에 링거 주사 속에다 마취약을 넣어서 마취 바로 수술했는데 저는 그냥 숨을 크게 쉬면 크게 쉬세요 하고는 금방 그렇게 하길래 그 수술 쉬었더니 수술 다 끝났다 그래.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혈압이 많이 높았었는데 수술하면서 혈압이 3일 약 먹고 낮아졌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정상이에요. 지난 여름에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막 교회 장로님들이 막 억지로 병원을 데려갔어요. 그날 막 제가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 의사 가운데 우리 교회 자매님이 한 분이 의사인데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뭐 아프리카 갔다 와고 막 그래 쭉 설명하니까 이 의사가 지난번에 삼성이 좀 어려운 병원에서 저를 격리실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격리실에 한 2시간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조만한 전화기 하는데 한 번씩 뭐 잘 있느냐 물어도 놓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를 불러 왔어요. 내가 뭐 화가 났어요. 내가 환자냐고 물어봤어요. 의사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한 번도 진찰도 안 하고 환자를 할 수 없잖아요. 왜 내가 격리실에 있어야 하느냐고 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일반실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때 피를 뽑는데 헤모글로빈 재보니까 14.4라는 거예요. 피의 양을 말하는 건데. 보통 그 해먹으면 좋은 산이 14인데 또 14.4는 뭐야? 피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뽑는데 뽑아가라 그랬어. 왜냐? 해먹으면 14.4면 암만 뽑아도 괜찮다고. 제가 복음 일을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문제가 실수 없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다. 도우시고 지키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고 아무도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셔서 황효정 장로님 한번 진맥을 해요. 특히 외국에 오신 장관들 내가 진맥 한번 하라 그러면 황 장로님 진맥 막 외국 장관들 완전히 놀리켜줘요. 손을 손가락 진맥 한참 있다가 언제 수술하셨네요 하고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손가락 가지고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고는 그걸 아느냐고. 말을 하니까 더 많이 안다 했어요, 내가. 진짜, 저는 아무 볼품 없는 사람이고, 악하고, 거짓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 이런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저들 지난번에 우리에게 문혜진 자매라고 했어요. 단기 선교사로 아프리카 가나에 갔는데 이 자매가 예배당 짓는데 매진놓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독하는 형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리카는 자재가 부족하네. 그때 밟고 올라서는 그 발판 위에 절대로 두 명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깨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 명 이상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 그 이제 막 그 발판에 어떤 여학생 둘이서 이제 막 매질 놓고 있는데 형이 그 발판 지나 그 발판에 올라가서 형님 저기 올라오면 안 돼요. 올라오지 마라. 두 명 이상 올라가면 안 돼. 누가 그래? 감독이 그랬어요? 괜찮아. 막 펄쩍 뛰었어요. 괜찮아. 가면 뛰었는데, 거기 부러져가지고, 세 명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녀는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눈 뜨더니, 자기 안에 과학 쳐다보니까, 아줌마, 누구세요? 계속 막 안에 기겁을 했어요. 문혜진 형제 자매는 병원에 진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왔는데 다리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병원을 알아보니까 척추 1번 뼈가 부러지면서 신경을 끊어서 이젠 이 허리부터 아래층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루프트 환자 그 이제 아, 죄송합니다. 루프트 한자가 아니고 아랍 에미리트 항공사잖아요. 가나에서 항공은 가장 빠른 비행기 아랍 에미리트인데 두바이에 잠깐 내렸다가 바로 와요. 사정을 설명했어요. 좀 태워줄 수 있느냐고. 항공사 직원이 말하기를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까? 아,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못 태운다고. 예, 그래서 부탁하는 건데 이 학생 아프리카 봉사하러 온 아이 학생인데 빨리 한국 와서 수술해야 한대. 좀 도와달라고. 항공사 직원은 냉정하더라고요. 항공사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못 어깁니다. 제 생각에 단가에 눕혀가지고 좀 복도에 눕혀도 되겠는데 두 번째 이제 루프트 환자 독일 비행사에 전화를 했어요. 독일 비행사에서는 내일 태워다 준대요. 왜 오늘 안 되고 내일 되냐 하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나까지 가는 비행기 이미 출발을 했는데 침대를 가져가야 하는데 안 가져가고 떠났기 때문에 내일 가는 비행기 침대를 싣고 가서 의자 14개를 뜯어내고 그래서 침대를 놓으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모한테 알리려 하는데 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당신 딸이 척추 1번 뼈가 부러졌습니다. 신경이 죽었습니다. 한평생 걷질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문혜진이 어머니 되세요? 제가 3일 전에 그 집에 신방과 처음으로 알았어. 그런데 그 문혜진이라는 학생이 아프리카 가나 단기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아이 자기 그 딸인 줄은 몰랐어요. 문혜진이 어머니세요? 예. 목사님, 저 혜진이 엄마입니다. 잠이 잘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혜진이가 사고가 있었어요. 가나에서 난간에 떨어졌는데 척추 1번 뼈가 부러지면서 신경을 끊어서 이제 허리야 다 마비가 됐어요. 우리가 수술하려고 빨리 혜진을 한국으로 데려와 수술하려고 하는데 아랍에미리트 사정에서 안 돼서 루프트 환자에게 했는데 루프트는 내일 된대요. 그 이제 혜진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대덕 수양관 수양에 와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저보다 안 낫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 뭐 엄마가 자기 딸 한평생 못 끝나 막 울고 막 그랬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 노선 목사 전화하니까 나왔어요. 어디냐고 게팅겐이래요. 왜 게팅겐이 있어야 돼요 프랑크푸르트 사람이. 아 여기 뭐 집에 좀 이렇게 해서 전도하지 왔다고 당장 프랑크푸르트로 가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형자매들 전부 모여가지고 프랑크푸르트 형량 불러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척추 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을 찾아내세요. 그 내일 아침 가나에서 출발한 루프트 환자 그 비행기 공항에다가 앰뷸런스를 대기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병상 일치하고 엑스레이를 보낼 테니까 바로 수술에 들어가세요. 그게 막 일이 너무 잘 진척이 됐어요. 의사가 등 쪽으로 1차 수술 끝내고 앞쪽으로 전기톱으로 갈비뼈를 다 자르고 수술을 해야 한대요. 특히 여학생은 가슴이 있는데 아 그걸 어떻게 갈비 전 의사는 말해도 그 무식차가예요. 근데 의사가 가슴에 갈비뼈 안 자르고 갈비뼈를 벌려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끝내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만 남았습니다. 혜진이가 앉을 수가 있었어요. 혜진이 병원에서 한 열흘 가까이 독일에 있는데 저는 막 혜진이가 너무 궁금했어요. 한 평을 걷지 못하고 산다는 거 생각하면 막 실망할까 봐 그러는데 혜진이가 그 병원에서 천사라는 별명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 그런 막 죽는다 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될까 막 그러는데 매일 웃었어요. 혜진이 엄마를 보내가지고 이제 간호하다가 혜진이 엄마랑 같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되게 굉장히 인색한데 혜진이 엄마하고 혜진이한테 처음으로 이등석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서 내가 이제 한양대학교에 입원시켜놓고 이제 병원에 가봤는데 혜진이 발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다리를. 똑같은 다리인데 똑같은 발인데 신경 하나 끊어지고 나니까 아무 쓸모없는 다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혜진이 다리 얼마도 고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바란 거 있는데 혜진이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혜진이한테 얘기했어요. 혜진아 너 걷게 될 거야. 의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난 의사 말 안 믿어. 하나님도 굳게 하실 거야. 혜진이 수영을 시켰어요. 그럼 수영에서 황효정 장모님이 수영하는 사진을 카메라로 찍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옛날은 저 다리가 그냥 끌려만 다녔는데 무릎이 움직이잖아요. 의사들은 다 말을 해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절대로 이 사람은 못 걸어요.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고 못 걷는 삶을 익혀야 돼요. 혜진아, 의사 말 듣지 마.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도 고치셔. 다리가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딱 12년이 됐어요. 지금. 한 번씩 제가 혜진 손을 잡아요. 혜진아 고맙다. 한 번도 자기가 못 걸을 거라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해제나 목표 2019년 12월 31일까지 목표에서 걷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로봇가 나왔는데 혜진이 로봇 떠가지고 이제 걸음을 시작하는데 첫날 걷는 걸 시작할 때 로봇 힘이 75%, 자기 힘이 25%였어요. 저 로봇 걸음을 시작한 뒤에 혜진이 근육이 1.8kg가 늘었어요. 깜짝 놀라요. 지금 이제 평지에서 걷는 그 연습을 하는데 아직도 제철을 혼자 못 걷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다른 환자는 해질 같은 환자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곧 걸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예수 안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었어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1962년도 제사함을 받고 난 뒤에 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 되었어요. 제가 위장이 아팠을 때 당연연 목사 댕기피부로 다 죽어갈 때 김충환 형제가 암으로 거의 죽어갈 때 김윤옥 자매가 암으로 거의 죽는다고 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예수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 발견한 건 적은 발견에 불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저는 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 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도자들이 저를 보고 노후 대책 세워달라는데 내가 웃었어요. 우리만큼 노후 대책이 잘 된 데가 어딨냐. 언젠 숨만 꼴까닥 치면 바로 하늘나라 맨션에 들어가는데 생각을 하면 외형적인 면으로 볼 때 나이도 많고 뭐 그런 사람이 불과한데 저는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저는 58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셨어요.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아각 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모르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하는 공문을 만들 왕에게 이야기, 왕이 인장반지 찍어서 그 공문에 허락을 해줬어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반지를 찍은 서류는 어느 누구도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인장반지가 찍힌 공문이 벽보가 붙은 걸 보고 통곡을 하는데 모르도개가 베옷을 입고 막 엎드려 있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고 울고 있었어. 그래서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내시를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아달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그 공문이 붙었다고 그러죠. 공문 초안을 모르도개가 에스더에게 보내면서 에스더에게 얘기해요.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 전부 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도개에게 뭐라고 해답을 하느냐 하면은 이 나라는 법이 있는데 누구든지 왕이 있는 어전에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 자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 죽인다. 다만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산다 그랬어요. 그 내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해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인데 이제 에스더는 자기가 왕비가 돼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을 살리려고 해야 하는 건 아는데 그 나라 법을 보면 누구든지 간에 왕이 부르지 않는 나가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모르도에게 보냈어요. 모르도에게 다시 에스더에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편지하면 넌 왕궁에 있으므로 네 혼자 살이라고 생각지 마라. 만일 네가 이때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면 구원 얻고 노임을 받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런데 이제 모르도개 에스더의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은 네가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됐느냐? 네가 왕비가 되게 된 이유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겪게 하신지 어떻게 아느냐? 모두에게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 자기가 왕비가 된 걸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원래 왕비가 아니었는데 와스티가 왕비였는데 왕이 잔치 자리에 왕비를 오라갔는데 안 와서 왕비를 폐위하고 자기 왕비가 된 거예요. 모두야 말하기를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비를 세우신 것은 저 악한 하만이 유대인 다 멸하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왕비로 세운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거야. 지금까지 에스더의 생각에는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인을 살리게 해달라고 왕에게 구하는 건 정말 좋지만 그러나 그 말도 안 돼. 왕이 부르지 않는 내가 나가면 죽이는 법이야.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인데 지났는데 아직 나를 한 번 못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왕에게 나가서 그건 위험해. 안 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영적인 나 꼭 사탄은 그 일하면 위험하게 될 거야. 왕이 부르지 않는 내가 죽을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면 내가 나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내가 왕에게 나가지 마는 게 좋을 거야. 에스더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모르게 에스더 마음을 알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네 혼자 살이라고 생각지 마라. 만일 때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노임 얻겠지만 너와 네 아비지만 멸망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에게 모두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그 틀림없는 일이었어요. 와스리가 왕비였는데 아하수로 왕이 나오라니까 오만 되는데 이상이 안 갈라 그래. 아하수로 왕이 화가 나서 왕비를 갈아치우고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하나님 왜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셨겠습니까? 이때 유대를 구하기 위해서 세운 게 확실한 거예요. 에스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왕 앞에 나갈 텐데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을 생각하면 내가 왕 앞에 난 죽는데 유대인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도 유대인이 살는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내가 왜 죽어? 왕 앞에 나가는 위험한 일이야.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마음이 우리 인간 모두 속에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려는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를 지키고 싶고 자기는 안 나가도 왕궁에서 자기는 안 죽을 것 같고 나 왕 앞에 나아가면 내가 죽을는지 몰라 두려우니까 그냥 안 가려고 했는데 모르더니 정확하게 말해요. 네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네 혼자 살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 만일 네가 잠잠하면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린 반드시 다른 데로 막 노임을 받아 그러나 너와 너 아비 집은 멸망을 당해 네가 왕비가 된 이것이 이때를 위해서 된 거야. 하나님 이미 하만 잃을 걸 알고 너를 왕비로 세워가지고 유대인을 다 구하라고 보낸 거야. 처음엔 에스더가 미련한 마음으로 왕이 부르지 나가면 내 부르지 안 나가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생각,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드웨이가 그러난 그 이야기도 구구절절 너무 정확한 거야. 너는 왕궁에서 네 혼자 살이라고 생각지 마라. 네가 만 이때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로 노인과 구원 얻으리니와 너와 너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에스더가 하는 길을 걸어가요. 난 이번 좀 피하고 어려움을 좀 피하면 좋게 나는 안전하지만 내가 어떻게 나가? 차라리 나가지 말고 안전 나만 피할 그런 에스더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세요. 그 마음을 깨버린 거라요. 이때 네가 말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서 말하면 구원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비 지금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에스다 그 모르도개의 근구를 들을 때 내가 미련하게 내 자신만 살고 싶어 나만 지키려고 했구나. 그러면 난 분명히 멸망을 당해. 예,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루에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소. 난 내 하늘을 더불어 3일 동안 기도하고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들 함께 하나 기도했습니다. 제3일에 왕비 에스더가 큰 왕비의 옷을 입고 왕비의 관을 쓰고 어전으로 들어갔어요. 살며시 어전 문을 여는데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해 앉았다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누구야? 문을 여는 게 저게 누구야?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죽는데 누구야? 누구야? 문이 사뿐히 열리더니 애써서 치마끝이 보이고 에스더가 나타난 거예요. 왕비 에스더. 왕이 깜짝 놀랐어. 어? 내 그 뭐야? 어디 갔지? 홀이 어디 있지? 어? 홀이 갔지? 홀을 딱 내밀었어요. 왕비 에스더가 딱 홀 끝을 만졌어요. 하나님 이거 홀 맞지요? 나 사는 거 맞지요? 하나님 계셨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왕이 만일에 신하도 사냥을 갔더라면 왕이 외국 대신들이 와서 그 회의를 하고 있었더라면 왕도 못 살아 에스더가 죽었을 텐데 왕이 전문을 향하여 내다보다가 문님 누구야? 그때 왕이 궁금한 마음이 났어요. 왕후 에스더가 여기에 도는 죽는다는 걸 아는데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을까? 왕후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왕이 너무 궁금했어요.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어요. 왕후 에스더요. 그대 요청이 무엇이뇨? 그대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곧 시행하겠노라. 저 같으면 예, 왕이시 하만 그놈이 우리 유대인은 다 죽이라 그놈 다 죽이뿌소. 상황 끝. 그렇게 할 건데 전 진짜 그런 거 되게 못 참아요. 에스더 뭐라냐? 왕이요.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에스의 말대로 잔치가 하만을 불러가지고 잔치에 갔어요. 하만은 그나마 기분이니 억수로 경상도 말로 억수로 좋았어요. 이야. 왕이 왕비의 잔치에 내가 나 혼자 초대를 받았어.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되게 어리석지, 그죠? 그날 하만 모르드에게 달려고 50규빗 되는 장대를 달았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잔치상에서 물었어요. 왕비 에스더요. 그대 소원이 뭐냐? 그대 요구하면 내 나라 절반 죽였나? 에스더가 하는 말이 왕이여 왕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일도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하만 가게 오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리이다. 왕의 그리라 하고 그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에스더 신변에 무슨 일이 반드시 생겼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명이다 빨리 말하라 답답해 못 견디겠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는데. 그래서 궁중일기를 읽는데 궁중일기에 뭐냐면 왕이 내시피 땅과 대해서가 왕을 죽이는데 모두에게 고발해서 살았다. 그렇지, 모두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모두에게 무슨 상을 줬거나 벼슬을 줬냐 그런 것이 없는 줄 알아요. 밖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50규빗 장대를 달고 모두에게 달려고 왕이 구하러 온 거예요. 왕이 하만에게 물었어요. 내가 진짜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보니까 하만이 왕이 존귀케 할 집안 나 외에 누구리오 생각해서 뭐 하고 싶으냐 다 해봤는데 왕관 한번 안 써봤는데 왕보라고 말 한번 안 타봤는데 왕이요 왕이 존귀케 할 기뻐하시면 왕의 관을 씌우시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태워 성중을 두루다니며 반포하겠어. 왕이 자 저놈이 내 왕관을 쓰고 싶어하네. 저놈이 내 왕복을 입고 싶어하네. 저놈이 내 왕의 자를 탐내고 있네. 그 다음날 다시 잔치에 에스더하고 왕하고 하만이 있어요. 왕이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요.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허락하겠노라. 에스더가 말해서 왕이요. 왕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동족의 생명도 그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동조의 화담을 보고 잠잠할 수가 있사오리까? 만약 그들이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겠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런 악한 일을 그 심중에 품은 자가 어디 있으며 그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왕이요. 그 사람 다름 아닌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놈이 내 왕관을 탐내더니 왕복을 탐내더니 드디어 왕비까지 죽이려 했구나. 왕이 뭐 화를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잔치에서 떠나갔는데 하만이 상황을 보니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엉금을 기어서 에스더 앉아있는 의자 위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왕이 돌아보니까 왕비가 의자에 앉아있는 그 위에 하만이 엎드려졌으니까 이놈이 궁중에 내 눈앞에서 왕비를 간간까지 하려다는 거예요. 그건 억지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수건을 싸가지고 장대 위에 달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죄사함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멸망의 길에서 모두가 하만을 살린 것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전 모르도게도 하만도 아니고 전 박옥수 목사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대적이 있었고 어림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편에 대해서 다 건져주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을 위해서 나아간 에스더처럼 그날도 에서 문을 열고 또 왕이 딴 데에 있거나 많고 자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데 저 문을 잡은 문이 누구야 돌아만 주는 분은 에스더가 도니까 그 모를 내밀고 결국 유대인을 다 살리는 영광스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고 온 세상을 사는 모두 다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에스더나 모두를 지킨 것처럼 우리의 대적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